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기도로 하루를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을 알게 되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딱 가면 우선순위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평화로울 때는 밥 먹을 때 식당 인테리어 따지고 서비스 따지지만 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며칠 굶은 사람은 일단 뭐 메뉴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밥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야말로 쉰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진 모든 힘을 쏟아서 정말 중요한 일에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때는 아무 의식이 없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정해진 이 스포츠 경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농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그런데 그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로 가다가 마지막 이제 그 부저 울리기 한 몇 분 전이 되면은 그때는 살벌해집니다. 총력전을 이제 펼치는 거죠. 어떤 때는 축구 경기에서 보니까 골키퍼까지 다 하프라인 넘어가지고 와 있어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반드시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든지 이렇게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농구 경기에서도 이제 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은 선수들 눈빛이 다르고 감독들 눈빛이 다릅니다. 인생에 데드라인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이 데드라인을 의식을 하고 스스로에게를 단련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토요일 날 그냥 아주 초긴장 상태로 주일날을 위해서 몰아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마음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설교 준비의 데드라인이 금요일 아침이에요. 금요일 아침까지 스스로 설교는 주일날 하지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준비하면서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두 달, 세 달, 네 달 전에 그 다음 달에 할 설교를 갖다 미리 틀을 짜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가 가까웠던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땐,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있으면은 뭐 이런 식당 인테리어가 어떻고 뭐 오늘 연애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이게 중요하지만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라이프 재킷이 어디 있느냐, 구명조끼가 어디 있느냐, 어디 배를 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을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이 영어 문법적으로 보니까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그러니까 엄밀하게 번역하자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Be clear-minded, be sober.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술 취해 있지 말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영어의 그 표현으로 be sober라는 것은 주종뱅이들한테,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Are you sober? 깨어 있느냐 그 뜻이죠. 술 취한 상태가 아니지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수록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철학과 미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주님의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온갖 그 성경적이지 않은 사설을 퍼뜨리는 이단 종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세상의 철학과 학문에 너무 많이 생각을 주지 말고 마음을 주지 말고 마음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Self control, 근신하라는 말도 생활에 절제가 있으라는 뜻이죠. 이것저것 흥청망청하고 닥치는 대로 막 아무거나 하면서 정신 상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정신, 절제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은 항상 딴짓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사업이든 영성생활이든 모든 걸 보면은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컨트롤이 잘 돼 있어요.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집중력이 있어요. 심플하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힘을 받게 하고 싶으면 인생이 좀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 라인방 여러분이 대답 다 해주고 그 동호회 관리 다 하고 그 취미생활 다 하시고 신문도 그렇게 성경은 대충 보면서 신문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구독하시고 인터넷 뉴스 다 보시고 TV 드라마 다 쫓아보시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잡담할 거 다 하면서 기도 못한다는 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근신하고 셀프 컨트롤 절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그냥 쿵쾅쿵쾅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면 상황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내면 세계가 흔들린 거예요. 정신이 사납고 절제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를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시켜 놓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잡히면 생각도 마음도 제대로 잡히고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8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메달 따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땀 흘려 연습하듯이 사랑도 열심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좀 우습죠. 사랑을 훈련해라. 사랑을 열심으로 연습해라. 그런데 정말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딱 말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이 어려운 것은 사랑의 에센스가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평생 끝없이 서로를 용서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만큼 서로에게 죄 짓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성도가 서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무서운 거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도 허다한 죄를 덮고 가는 겁니다. 남을 죽일 때 우리는 가장 마귀같이 되고 남을 미워할 때 가장 마귀같이 되지만 남을 용서할 때 우리는 가장 예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임을 직시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당시는 변변찮은 호텔 시설, 숙박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 동네 가서 길에서 자야만 했어. 특히 크리스천들은 그나마 인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이 자기들의 좁은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접대해 줬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를 접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를 정성껏 접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모세는 나그네를 정성껏 접대하는 거 이거 다 율법에다 써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문을 열어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그냥 맞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 없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라는 아주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데 여기 리코렌 목사님이 자기 부모님이 넉넉치 않은 살림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전 세계에서 온 크리스천 선교사님들, 손님들을 굉장히 잘 접대해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해에는 3천 명이 넘는 손님들이 자기 집에서 묵고 밥 먹고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부모님이 끊임없이 베풀었대요. 그래서 항상 가족 식사에 남이 안 끼어 있는 적이 없었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회해서 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그 끝없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예수님의 사랑 실천 때문인 것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한국전쟁 일어나고 나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그 당시 부산 사람들은요,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겠지만은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다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집에 한 일곱 식구가, 일곱 가정이, 거기서 그 당시 가정은요, 집에 애가 한 세네 명씩 달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당에 다 이렇게 이쪽 코너는 김씨 가족, 저쪽 코너는 박씨 가족 다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냥 사랑방에도 하나 내주고 부산 모든 집들이 그걸 오픈하고 했는데 특히 교회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하면서 전국에서 온 피난민들을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죠.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고아와 과부와 굶주린 자들, 가난한 나그네들을 돌보면 성경에서 너희의 곳곳에 채울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 가게를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편의점을 열었는데 직원이 전부 다 탈북자 자매들을 써요.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의식적으로 또 한 분은 아주 작은 청각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괜찮은데도 이력서 내는 데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딱 보고 사람이 괜찮으니까 딱 이렇게 일부러 그분들을 고용해가지고 기회를 주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형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품어서 그들이 열정을 쏟아내서 저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들어서서 저렇게 테러 때문에 반이민 정책으로 가겠다. 저것은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 하나님의 정신을 지금 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문을 열고 곳간을 열어서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발휘해서 쓰는 거예요. 10절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우리가 은사를 많이 갈구하죠. 그런데 은사를 갈구해서 받은 분들이 많은데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실제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프트잖아요.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여러분 안방 찬장에다가 탁 모셔다 놓고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라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고도 쓰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 가르쳐셔야 돼요. 주일학교 가르치셔야 되고요. CES 가르치셔야 되고요. 이렇게 봉사를 하셔야지 가르침의 은사를 주지 않으면 그게 촛대가 옮겨져요. 어떤 분에게는 또 섬김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봉사를 해서 남을 먹이고 섬겨줘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제가 아는 분 있는데 학벌도 이렇게 좋지 않으신데도 하는 사업마다 잘 돼요. 이 불경기에 그냥 딱딱 이 사람 보인대요. 돈을 버는 법. 그런 분은 열심히 버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그런데 그렇게 돈 버는 기프트를 가진 분이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 자식들 재산만 불린다, 투기를 한다, 남에게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곳간이 막히게 돼 있어요. 은사는 끊임없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은사를 받을 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말고 막 풀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자신의 그 잣대로 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하는 분들이 국내 선교하는 사람 보고 너는 해외 선교 안 하냐고, 진짜 헌신은 해외 선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니까.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소그룹 사역하는 사람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찬양을 안 하냐, 예배를 안 하냐고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은사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선교를 잘합니다. 예산을 한 70%를 선교에 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기독교 교육에 참 그 하트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그래서 예산의 거의 70%를 또 교육적으로 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참 사회 구제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예산의 70%, 80%를 힘든데 병든 데를 찾아다니면서 구제하는 데 써요. 교회마다 은사가 다른데 문제는 서로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니네 교회는 왜 선교 안 하니? 니네 교회는 왜 구제 안 하니? 그거는 교회마다 또 받은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준 은사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하느냐이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며. 자, 문제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 자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고 교회가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 자꾸 지적질을 하려고 든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막 무시한다. 공격적으로 교만하게 가르친다. 이러면은 그 은사가 교회를 병들게 해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은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때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지혜롭게 잘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옳은 말을 좋지 않은 때에 그냥 막 지혜 없이 툭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은사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특히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교회 사역을, 봉사를 인간의 힘으로 하면 탈진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자기만 하고 있나 막 분노도 일어나고요. 왜 남들은 1층에서 하는데 난 2층에서 시키냐고 자꾸 막 비교하면서 화도 나고요. 원망과 탈진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은 예배를 깊이 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받은 은혜의 힘이 흘러나가서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문제 생기면은 기도실로 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 계산기 두드리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베드로는 깨워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해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힘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